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5월달 편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밀렸죠? 그래서 작년 것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직전에 기생충 편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데드풀 2탄이 차지했네요. 1576개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흥행 1위, 5월달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다른 영화가 했습니다. 독전이 차지했습니다. 506만. 스크린 숫자는 뭐 데드풀 2하고 한 40개 정도? 그 정도 적은 숫자라서 뭐큰 차이는 없고요. 이 독전에서도 그 김지혁 배우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 그랬죠. 자, 스크린 숫자 1위는 데드풀 2, 그리고 흥행 1위는 독전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데드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편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날 제가 쓴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봤는데,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읽죠. 한국 작품이고요. 손예진, 소지섭 주연입니다. 손예진 보려고 봤고요. 이게 원래 일본 원작인데, 그걸 이제 리메이크한 거죠, 한국에서. 영화 결말, 그리고 감정의 절정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손예진의 첫 장면에서 왜 그녀가 그 정도밖에 놀라지 않았는지, 이후 전개에서 왜 그렇게 소지섭의 세계관에 순응하게 되었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도 아쉬웠고요. 한국 영화 클래식, 뭐, 이제는 벌써 몇년 전인가요? 손예진 씨가 나왔던 그 클래식.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순수한 인물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래서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순수한 사랑 혹은 첫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남녀 인물을 약간 부적응자처럼 묘사합니다. 어딘가 조금 나사가 좀덜 조여 있는 듯한 그런 인물들로.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야만 순수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본 바탕이 착해야만 그런 순수하고 착한 사랑을 할수 있을 테니까. 뭐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의 정의도 여러 가지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볼때이 세상에 막 찌들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에 푹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정도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한다. 그게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멜로 그게 있어서.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인물을 그린 것 같지 않고 약간 좀두 남녀 인물을 약간 바보 같은 모습도 약간 있고. 원작은 일본 소설이고 일본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고 아마도 일본 원작 또는 일본의 과거 시공간 정취를 한국 작품에도 그대로 옮기려다가 불상사를 낳은 거 아닌가. 제일 우습고 짜증나고 괴이했던 장면은 이 한국 영화에서 아들의 학예회 장면에서 온 청중이 갑자기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집단주의 과몰입 정서거든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무슨 공상당 대회도 아니고. 물론 원작에도 같은 장면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원작을 안 봤으니까. 황진미 평론가는 이 영화를 여혐 텍스트이고 뛰어난 학벌 좋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려는 그런 수준의 영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소지섭과 그 아들은 엄마가 죽은 지 1년이 되도록 달걀 후라이 하나 못 만드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묘사가 되고, 여성을 그들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살림의 요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좀 영화가 현실 그 자체를 좀더 담아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권선징악을 좋아하고요. 이 영화는 시대 배경이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는 80년대, 90년대입니다. 이런 시대 배경 자체가 주는 자기성,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순수했다. 뭐 이런 자기성은 싫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당시 남성들이 집안 살림에 서툰 건 다반사였겠고, 그런 것들을 좀 무슨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도 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도 그런 건뭐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 남성들도 세뇌가 된 거죠. 그거를 뭐 옹호하거나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배경에서는 그게 현실이었다. 물론 저도 손예진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실수 없이 소지섭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충실히 이행하는 장면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그 캐릭터는 그런 상황에 순응했을까? 이건 캐릭터 설정의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약간 두 남녀 배우 그 인물들이 좀 바보 같은 나사가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설정되거든요. 그쪽이 문제이지 않은가 싶은 거죠. 물론 그 달걀 후라이 하나 못 부치는 그 장면을 썼다는 것은 상투적인 아무 고민이 없는 지금은 21세기니까 그것을 관객이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했으면 어땠는가라는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앞서 제가 언급한 우리 황지미 평론가님의 비판은 참고로 황지미 평론가님을 전 좋아합니다. 약간 좀 결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황지미 평론가님 좋아하고요. 글도 좀 비교적 상당히 많이 이해하기가 쉽게, 그러니까 가독성이라 하나요? 읽기가 쉬운, 이해하기가 쉬운 이제 그런 글로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평론가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현학적인 말을 쓴다던가, 문장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막 하고, 추상적인 말들을 막 하고, 그런데 황지미 평론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좀더 일반 대중에게 친화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방송에 한번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정말 몇년 전에 제가 트위터로 부탁을 드려서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재밌게도 영화 후반에는 이 어리석은 남성들이 손예진에게 교육을 받은 후에 모두 살림을 잘 하게 됩니다. 여성이 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배우게 된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한 거죠. 여성 캐릭터가 남성과 개연성 없이 사랑에 빠지거나 남성으로 인한 위기와 사건을 사랑 때문에 함께 감내하는 것은 그게 여혐 텍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캐릭터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랑 영화의 흔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혹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행동을 하는 그런 남성 캐릭터가 다른 영화들에서 종종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죠. 같은 이유 때문이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쓸수 없는 게 아쉽지만 여하튼 그녀는 정말 목숨을 뒤바꿀 정도로 소지섭과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 즉 사랑에 빠져드는 순간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은 게이 영화의 문제이지만요. 앞서 적은 것처럼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에서 왜그 우수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커리어와 앞날을 다 내팽겨두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손예진은 여전히 예쁘다. 동급 최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성 원탑 배우 중에서 어느 정도 흥행성이 보장된 그런 여성 배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남성 배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성 배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점이 좀 아쉽죠. 좀 연기 잘하고 좋은 여성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흥행력을 탁 보여줄 순 없잖아요. 점점점 자신이 출연한 영화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입증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쌓아가는 그런 여성 배우들이 많이 없었죠. 그럴 기회를 안 줬으니까. 하지만 손예진 배우는 이제 초반에는 아주 순정 그런 멜로극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변신도 해가면서 TV 쪽에서도 좀 활약을 하시고,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서 대중적인 기반도 탄탄히 다지고, 또 이분이 나온 영화들이 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아, 손예진이 나오면 뭔가 재밌겠구나. 내가 만원 이상을 보고 차를 타고 극장에 가서 볼만한 영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흥행 파워인 건데. 뭐, 그리고 그렇게 망작인 작품이 몇개안 됩니다. 손예진 배우는. 네, 역시 최고입니다. 예쁘십니다. 네, 수지님도 월 4일 날 답글 써주셨네요. 예전에 일본 원작 영화를 봤는데 하계의 장면 같은 것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 주인공 다케우치 유코가 이 영화 이후에 남자 주인공과 결혼했던 것으로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크. 아, 일본 영화 속에 나왔던 남녀 주인공이 서로 결혼했군요. 오호. 사랑의 오작교였군요. 한국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봉한 건 알았는데 선뜻 볼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시간 날때 부여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NY 닉스님도 6월 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 21일 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5월에 강신혜님이 감상글 적어주신 소지섭, 손예진 주연의 한국판입니다. 일본판은 한참 오래전 한국의 일본 영화 붐이 일었을 때쯤 개봉했었고 당시 감상도 했었습니다. 재밌게 감상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바라기 꽃밭을 배경으로 예뻤던 여주의 모습만 기억 속에 있네요. 그래서 이번 한국판이 일본판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비교가 잘안 되긴 했는데 한국판을 보고 있느라니 좀 손도 오그라들고 올드하던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2004년의 일본판도 지금 다시 감상하면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크크. 그래도 뭔가 영화가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일본판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강신혜님 감상처럼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너무 진부한 설정도 많았지만 손예진 배우님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감상에 무리가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꾸준히 이런 정도 만듦새의 대중적인 한국 멜로 영화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동의가 됩니다. 네. 멜로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는 작품이 거의 없는데 또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져봤자 이제 거의 뭐 19금스러운 그런 멜로 영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영화 요즘 개봉하면 어떨까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쫄딱 망해요. 아,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만이라도 되는 그런 대중적인 멜로 영화가 한국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좀 아쉬운 말들을 저나 애나닉스님이 좀 써놨지만, 그래도 뭐 손예진 배우에 대한 거는 뭐 똑같이 훌륭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렇게 아주 뭐 엉망진창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분 애인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서로 뭐 그런 좀 그 정도로 할수 있는 영화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였고요. 제가 초행이라는 영화를 봤네요. 철원 기행을 연출했던 김대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김새벽, 조현철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전형적인 사랑 환타지 영화라면 이 영화 초행은 극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배우를 모두 좋아해서 감상했는데 그닥 재미있게 보진 못했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연인들,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공감이 되지 않을까. 결혼 없이 7년 연애, 동거 중인 이 커플은 이사를 준비 중인데 여자 주인공이 생리가 2주간 없습니다. 임신일지 걱정을 하고 있고 여자 주인공 집에서는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 집에는 고주망태의 폭력 성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계약직 2년을 곧 채우는데 정규직이 되는 게 미정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미술학원 선생인데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둘 모두 돈이 없습니다. 아,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략. 초행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처음 가는 길을. 영화는 중간중간 계속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거나 그 길을 잘못 찾는 혹은 방향을 잃거나 어딘가 머무르지 못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겨울이 많지. 한두 번 보여줘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랬을까, 감독님? 두 배우 대부분 애드리브를 기반으로 연기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애드리브를 먼저 하고 이제 그것에서부터 다음 장면과 연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두 배우의 매력이나 연기를 제대로 화면에 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조연철 배우 같은 경우는 혼자 주절거리는 그런 발성과 연기가 특기이고 매력인데, 오디오가 정말 안 좋아서 그 소리가 제대로 담기지도 않았더군요. 김새벽 배우는 눈빛 연기가 참 좋은데, 그것도 많이 담지 못했고요.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쉽게 봤지만.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혹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던 분들은, 정말 뭐, 눈물 흘리면서 보시지 않을까. 옛날 생각나서. 자, 초행이었고요. 에누아닉스님 글 읽어보겠습니다.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콰이어. 이런 영화이네요. 덴젤 워싱턴, 콜린 파렐 주연의 영화인데 순전히 제가 덴젤 워싱턴의 팬이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이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는 했지만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어떤 영화일지 감도 못 잡은 채 감상했는데 덴젤 형님 아니었음 퍽이나 재미없게 봤을 듯한 영화였습니다. 오랜 세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과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대중성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를 찾기엔 무리일 듯 하고요. 덴젤 형님의 발군의 연기 실력과 촬영을 눈여겨보시면서 감상하면 나름 볼만한 듯 합니다. 참 영화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2 솔저스 보셨네요. 12 솔저스. 햄시기가 출연하는 미국뽕 전쟁 영화입니다. 네, 토르죠. 특별히 잘 만든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못볼 정도도 아닌 그냥 보통 수준의 영화. 전투신도 뭐 그냥 그랬고요. 햄시기는 군복도 잘 어울린다. 역시 미 군발이 전투력이 짱이다. 성조기를 들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를 못 찾겠다. 미국뽕이 필요해. 위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감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뭐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미국뽕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네,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콰이어 그리고 12 솔저스 에누아닉스님 글 읽어보았고요. 다시 에누아닉스님이 써주셨네요. 블랙팬서 재감상. 재감상해봐도 왜이 영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역대 마블 영화 중 흥행 1위를 할 만한 영화인지 의문입니다. 2018년도 5월쯤에는 1위였나 보네요. 이게 블랙파워의 힘인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마블 영화였을 뿐입니다. 하긴 곧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흥행 기록을 깨긴 하겠네요. 네, 깼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뭐 엔드게임이 뭐 완전히 깼겠죠? 세 번째 살인 보셨네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신작. 영화 초반엔 감독의 전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때문에 이 감독이 전향을 하셨나 했는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역시나 고레에다 히로카즈표 영화가 맞더군요.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는데 그래도 이전 작품들에 비하면 그 깊이가 한층 더해진 느낌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사회 제도, 특히 현대 사법 제도에 대한 딜레마까지도 영화에서 다뤄집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아주 훌륭해서 둘 사이의 대화만으로도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서 피식 웃게도 만들더군요. 특히 마지막 부분 유리벽을 사이에 둔두 배우가 대화를 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유리에 반사된 둘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화가 이어지다 다시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화면이 서서히 바뀌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꽤 모호한 결말과 영화 중간 상징이 많아서 영화 감상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역시 이동진 평론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새로이 알게 된 사실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분석해 놓으셨더군요. 역시 괜히 전문가가 아닌 듯합니다. 크크. 영화 보시면 한번 찾아봐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무척이나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고 다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도 기대하게끔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는 2019년 6월 달 기준으로 보자면 그 기생충의 한 줄평으로 이동진 평론가가 쓴 글이 뭐랄까 약간 좀 놀림감이 되었었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거 아니냐 뭐 이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저도 방송에서 썼던 그런 단어에서 좀 뜨끔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 아닌데 뭐였더라? 뭐 직조라는 단어였던가? 그 문장 자체가 좀 모호하긴 했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그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더 쉬운 말로 혹은 쉬운 문장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동진 평론가가 이쪽 좀 진보 의식이 좀 강한 분들에게는 좀 많이 까이고 있어요. 옛날에 캐롤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비판받았었고 근데 그한 줄평이라는 게 제가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한 줄평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한 줄평으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는 영화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평론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줄평이 아니라 그냥 쭉 단평식으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새로운 평론가들은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방송편 부제에다가 항상 써놓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하나가 이제 좀 깊이가 없다.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이 없다. 이런 비판도 받긴 합니다만 그걸 역으로 보면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혹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선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떤 분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가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게 가졌잖아요. 뭐, 시네마 톡인가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형식이 있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진 평론가가 그걸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고, 그 시장을. 그리고 뭐, 팟캐스트를 하시기도 하고, 도서 팟캐스트였나요?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러 개, 그 모델을 제시하신 것은 참 이분의 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평론가라 그러면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경계를 많이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인기가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 내용을 책으로 옮겨서 출판을 해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강연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객과의 만남이었나? 이제 그 자리에서 사회도 보시고 역시 실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다음 작품, 아이언 자이언트. 1999년에 제작된 미국 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뒤늦게 감상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이 영화에 아이언 자이언트가 비중 있게 등장해서 어떤 영화일까 호기심이 강하게 생긴 이유가 커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선 왜이 영화를 진작 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약간은 전형적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가족 영화식 전개를 보여주지만 이야기가 꽤나 탄탄하고 캐릭터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영화였습니다. 아동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고 치대짐작했다가 배경인 1950년대 후반의 시대상이 비꼬듯 반영된 장면들에서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거대 로봇에 대한 로망도 잘 그려져 있고 마지막 부분 군대와의 전투신도 굉장히 잘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최고는 엔딩 씬인데 스포가 될수 있어서 적지 못하지만 정말 캡 울트라 짱 멋지고 감동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영화이니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와우. 이 정도인가요? 아이언 자이언트? 참, 아이언 자이언트 목소리 연기를 빈 디젤이 했는데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가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단언컨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루트 목소리 배역을 맡게 된 것에 이 영화가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 아이언 자이언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99년도면 이거 벌써 20년. 네. 자, 에네아닉스님의 블랙팬서 세 번째 살인 아이언 자이언트였고요. 수지님이 5월 10일 날 써주셨네요. 쿠바 앤더 카메라맨. 아, 재감상하셨네요. 넷플릭스 쪽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인상 깊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여러 번 관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최근 몇번 의식적으로 재관람을 해보니 전에 못 보고 못 느꼈던 감정들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근데 슬픈 장면을 다시 볼 때는 더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이 영화도 처음 봤을 때 놓쳤던 장면이라든가 좀더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들이 꽤 많아서 지루함 없이 다시 보기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다시 보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 게바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 많이 나오는 초반부 영상에서 보이는 체 게바라의 사진, 관광 개방 정책을 펴며 변해가는 쿠바 모습에서 연상되는 최근의 한반도 북쪽 상황, 장면에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 첫 관람 시 있는 줄도 몰랐던 쿠키 영상, 길게는 40년 이상 동안 쿠바 가족들의 눈물, 사랑, 죽음에 대한 내용 등등. 앞으로도 종종 다른 영화들도 찾아봐서 다시 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수진님이 넷플릭스에서 쿠바 앤더 카메라맨 못 보신 분들 한번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탄을 보고 써놨네요. 사실 볼 마음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인피니티 워 받고 월정액 가입 메뉴에 풀렸길래 공짜로 풀렸길래 보았습니다. 1편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고 오프닝에서 남주가 춤추는 것만 기억하는데 이번 2편은 꽤 재미나게 봤습니다. 남주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부터 리듬감이 좀 처지는 느낌이 강해서 아쉬웠지만 다른 히어로물과 차별점이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이벤트성 기획이 아니라면 다른 히어로물은 주요 히어로 주변에 있는 조력자인 조연들이 좀 소모적으로 쓰인다는 느낌이 강한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조연들이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으로서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실제 그 인물들이 자기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죠. 각자의 개성이 확실한데 일률적이지 않더군요. 캐릭터의 똘끼가 좋았습니다. 예컨대 괴상한 유머 코드가 난무하는데 이를 극중 인물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싸우고 구박하고 놀리고 튕겨댑니다. 남자 주인공마저 이 핀잔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연들이 남자 주인공을 홀대한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까운 그런 친구들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용납이 되고 또 가능한 거죠. 영화 킹스맨에서 히어로 측 선한 인물들이 큰 틀에서 볼때 비슷한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이언맨에서 주변 인물들이 아이언맨의 성과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 등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이런 긍정적인 불협 화음이 일어나면서도 팀으로서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점이 또 좋았습니다. 여하튼 아버지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런 흥겨운 불협 화음과 유머 충돌이 정말 좋더군요. 비록 히어로 혈통을 거론하는 영웅주의 묘사를 정말 싫어하지만 이 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귀여운 그루트를 보기 위해서 다음 3편도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아주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었죠. 한 12년 전에 그 소아성애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우익 인사 측에 의해서 발각이 됐고 폭로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마블의 디즈니 있잖아요. 그 디즈니는 애초 시작이 아동 영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동 성애적인 글을 올린 감독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랐습니다, 이 감독을. 근데 이 감독이 워낙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력 있고 DC 쪽에서 이 감독을 채갔죠. 그래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 감독이 마블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만들겠다, 그러한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자신의 그런 과거 행정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후회하고 계속 사과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그런 거였고, 그 감독이 디즈니에서 잘렸을 때이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 감독이 아니면 우리는 3탄을 찍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감독의 그런 특유의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시리즈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감독이 그 마블 세계관 전체에 있어서도 좀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인피니티 워 때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이 세계관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캐릭터나 이야기의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잘 짚고 있고, 그것을 영화로 또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5월 14일 날 NY뉴스님 써주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방송이 없군요. 크크. 절대 압박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못했나 보군요. 제가 기생충 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생충을 제가 좋게 보았던 지점, 그 맥락과 비슷한 걸로 마리온 꼬띠아르가 나온 영화를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방 내가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라서 원고 쓰면 뭐 금방 분량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방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기 드물게 기생충 가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리고 그 영화 이렇게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연달아서 업데이트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포스트 보셨네요? 스필버그 감독님의 실화 바탕 정극 영화. 미국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가 닉슨 대통령 시절 베트남 전쟁 관련 기밀 문서를 입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진지한데 이 진지함 속에서도 긴장감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감독님의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능수능란한 연출이 빛을 발합니다. 스필버그 감독님이시니까.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의 연기도 훌륭했고 조연들의 연기와 고증 등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작이나 명작 정도는 아닌 듯하고 그냥 스필버그가 스필버그한 정도입니다. 재미만 놓고 본다면 감독님의 최근작 레디 플레이어 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 주제만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할 만큼 묵직합니다. 용기를 잃은 언론이 왜 무가치한지, 오히려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이 이 영화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연기를 내었다면 우리네 삶은 무척이나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기레기가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언론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느끼는 신뢰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죠. 머니백도 보셨네요. 극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여러 등장인물이 벌이는 소동극이 제법 괜찮게 펼쳐집니다. 사회 약자들과 비리 경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면서도 상업 영화로의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더군요. 초중반까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후반부가 계속되는 우연으로 다소 억지스럽고 결말은 약간 대충 마무리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조용히 묻히기엔 다소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들도 괜찮았는데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의 부재가 아쉬웠네요. 살포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머니백. 그리고 앞서는 더 포스트. 애누아닉스님이 써주셨고요. 데이비 백곰님이 루비 스파크스 보고 5월 15일 날 써주셨네요. 이전부터 제목은 많이 들어보았던 2012년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개봉했더군요. 그다지 보고픈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냥 주말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보았습니다. 상영관의 관객은 저 하나였고요. 오. 작가인 주인공 폴 다노 배우는 그가 쓴 소설에서 상상의 인물로만 존재하던 그의 이상형인 루비 스파크스, 조카전 배우가 연기한 그 루비 스파크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 세계로 뛰어나와서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거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설정은 소설 속 인물이자 현실의 애인인 루비가 남자 주인공이 타이핑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타자기가 마법의 타자기인 것 같더군요. 처음엔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해하던 주인공은 점점 루비 본연의 모습과 행동들을 거슬려 하게 되고 자신에게 맞추어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타이핑만 하면 그녀의 모든 것을 100% 본인 마음에 들게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였죠. 영화를 보면서 거의 모든 연애가 다 저렇지 않을까 생각했고, 초반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좋은 듯 하다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신과 맞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좀더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 모든 연애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고, 역시 사람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우겨 넣어서는 안 되고, 설사 상대가 거기에 다 맞춰준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빛나던 모습만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참고 영화라고 써놨는데 그 추자인 씨가 옛날에 찍었던 그 참을 수 없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금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나의 색다른 모습을 내가 스스로도 발견 못하고 또 그것을 꺼내어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영화 속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여서 네, 19금 영화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그런 교집합에 있어서는 또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닌가. 별 기대 없이 가볍게 볼 만한 영화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판타지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의외로 그로테스크한 장면도 몇 있었고요. 입체적인 영화였습니다. 폴 다노 배우 꽤 매력적이더군요. 두 주연 배우 실제로도 연인 사이라고 하네요. 오. 요즘 날이 더워져서 저는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는 건물 안에만 있어도 따뜻하네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강신의 수다님 목 건강은 요즘 어떠신가요? 청명한 목소리 되찾으셨길 감사합니다. 지금 좀 청명하게 들리고 있나요? 요즘에도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데이비 백곤님이 보신 루비 스파크스였고요. 범죄와의 전쟁,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네요. 윤정민 감독 작품이죠. 최민식 씨 연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액자 구성이라서 시간 이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재감상하니까 그런 문제는 사라지네요. 풍자극을 여실히 잘 드러낸 작품. 극중의 건달이든 검사든 최익현 씨이든 자신이 내뱉은 대사를 그대로 정면 위반하는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최익현 씨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묘사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감독 인터뷰를 읽었을 때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본인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당시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대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재감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번 최민식 씨 고뇌가 드러나는 장면, 하정우가 호헌철폐 시위를 배경으로 변을 당하는 장면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그 삶의 치열함이 다른 양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익현 씨는 두번 정도 자신 스스로를 미끼로 쓰며 인생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더군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배짱과 도끼와 열정. 마지막 씬에서 최익현 씨에게 대부님 하는 하정우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하정우가 아니라 시대 자체의 목소리로 의도했다고 감독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하정우가 복수하려고 그 자리에 온 것으로 보는 관객의 생각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덧붙였고요. 그는 옳은 삶을 살았는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윤리적으로 재단하기에 앞서 가족을 위해 자기 삶이 오역으로 뒤덮이는 걸 감수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시대적 윤리성을 소시민적 연민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영화 내용조차 너무 윤리적 판단, 심판이 자기적으로 난무하는 오늘날, 복합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든 좋은 영화 같습니다. 언젠가 녹음을 해보고 싶네요, 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이제는 녹음으로 할수 있는 말도 생각나네요, 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생각이 없네요. 네, 이걸로 뭔 얘기를 할수 있을까? 뭐잘 만든 영화임에는 분명하니까. 순기로빠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감독의 다른 작품 군도는 진짜 어설프게 타란티노 따라하기 수준인 영화였죠. 다만 기억에 남는 건 강동원과 아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상상해 보면 재미는 있더군요. 강동원이 왜그 아기에게 애착을 갖는 것인지. 그리고 마블 세계관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게 특이하죠. 아들과 친부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아버지가 빌런, 악당이거나 뭔가를 숨기고 흑역사가 있고 그에 비해서 양부들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갓 윤두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아들 아버지 관계는 그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이기거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런 게좀 있죠.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영웅 서사에 있어서도 그게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고. 데이비 백건님도 답글 써주셨네요. 강순현 수사님 정말 재미있게 보셔서 그런지 후기글이 역동적으로 느껴지네요. 범죄와의 전쟁,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서요. 실제 같아서 좀 거부감이 드는 느낌이었네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조폭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이 영화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영화를 보고 거기서 조금 안 좋은 인상을 강하게 받으신 모양이군요. 그래서 몇달 전에 불안당을 사심을 듬뿍 담아 비판했었고요. 조폭을 멋있는 척 포장하는 듯한 게 싫더라고요. 다른 조폭 관련 영화는 별 생각 없이 보거나 또 조폭 영화군 정도였는데, 이 작품, 범죄와 전쟁은 뭔가가 느껴지는 그랬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좀 리얼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화 속에서 폭력적인 장면 그 수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진했죠. 자, 제가 본 범죄와 전쟁이었고요. 순길 오빠님과 데뷔 백건님이 답글 쏴주셨습니다. 데드풀 2 요거 비교 감상하면서 이번 방송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나눠서 올리겠고요. 자, 순길 오빠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데드풀 2 보고 왔습니다. 사실 평가가 좋던 데드풀 1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2는 1에다가 MSG 대량 첨가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과 2의 차이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보기 전에는 킹스맨 2처럼 진짜 획동망장으로 나와서 1편도 재평가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완전 기우였네요. 킹스맨 2는 재미없는 걸 떠나서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영화였습니다. 아, 킹스맨 감독 왜 이렇게 갔을까요? 킹스맨 3도 뭐 구상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본것 같은데, 아, 제가 이 감독을 좋아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보고 나서 느낀 건 제작진과 라이언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린 랜턴 찍은 걸 진짜 후회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애니아닉스 님도 써주셨네요. 1편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2편도 재밌더군요. 라이언 레이놀즈 내한 활동 보고 정말 데드풀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영화를 보니 말 그대로 데드풀 그 자체더군요. 개인적으로 데드풀이 재미있었던 게 마블이나 DC의 정형화된 히어로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2편에서는 더 두드러지더군요. 대놓고 셀프 오디스의 여러 영화들 비꼬기와 패러디 등등. 특히 로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재밌었고 역대급이라는 쿠키 영상은 정말 꿀잼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의 흑역사에 관련된 쿠키인데 그냥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드풀 3는 안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인지 모르게 3편 나오면 망할 것 같고 딱이 정도 선에서 단독 영화는 그만하고 어벤져스나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지금 엑스맨 그 다크 피닉스가 나왔는데 흥행도 뭐 이렇게 좋지 않고 평가도 이렇게 대부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보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엑스맨 시리즈 어떡합니까 이제? 데이비 백건님도 5월 30날 이거 보셨네요. 데드풀 2 전편을 그다지 재미있게 관람하지 못해서 통과하려다가 순길 오빠님, 에나닉스님께서 좋게 적어주셔서 궁금하기도 했고, 킥 S 플러스 킹스맨 느낌의 잔인함이 있다는 말 듣고 혹해서 보았습니다. 흐흐, 크크 할 정도의 웃긴 부분이 종종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신 산만하고 조금 부담스러웠네요. 히응 하나, 키윽 하나 정도의 재밌는 부분도 순수한 웃김이라기보다는 뜨악함, 재미 플러스의 합작품이었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킹스맨 1이 좀 낫고 킥에스 1은 10배는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데드풀 유머 코드보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강신의 수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보고 냉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 다운받아 보았는데 괜찮았거든요. 1편도 곧 감상 예정입니다. 순길 오빠님이 답글로 가오갤 1은 제 인생 영화입니다. 그 당시엔 영화는 가끔 보는 편이었는데 가오갤 1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크크. 킥S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꼈네요. 니콜라스 케이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킹스맨은 볼 당시엔 좋았는데 2 보고 난 후에 1편도 재평가하게 돼서 지금은 별로입니다. 데이비 백호님. 오, 가오갤 1 감명까지 받으셨다니 덕분에 더 기대가 되네요. 킹스맨 2편은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순길 오빠님께서 기분 나빠지는 영화라고 남겨주셔서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비 백고님이 다시 답글 남겨주셨네요. 시리즈물이 이런 게 참,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속편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 전작까지도 좀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존윅3가 이제 며칠 후에 개봉하는데 이 녹음할 기준으로 저도 그 영화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아, 존윅 3도 녹음해야 되겠군요. 제가 존윅 1은 녹음했었는데, 존윅 2는 녹음을 안 했고, 이야기에 있어서는 존윅 2는 약간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다양한 액션씬이 나오는 게 그게 좋았죠. 존윅 2는 존윅 캐릭터가 참 온라인상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흥행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그다지 관객을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매니아와 일반 대중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존이 그 세계관에 한번 빠져들면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데, 아 존윅 3도 보고 녹음해야 되겠네요. 자 데드풀 2 앞에 두 분은 재밌게 보셨는데 데이비 백곤님은 조금 네 재미없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데드풀 스타일의 유머가 잘안 맞더라고요. 데드풀 1을 좀 봤었는데 그러네요. 네,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5월달 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버닝이 나오게 되겠군요. 네, 버닝 비교 감상 엄청 기네요. 여러분 2부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금 기생충 편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는 제 블로그 쪽에 무슨 영화 봤어요라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매월달 여러분이 영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모아서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하고 트위터도 강신의 숲에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